제네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이어서 오십니다. 23장 14절부터 17절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우리 합동하십시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한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인순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시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찬양 지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로 17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조건적이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필요한 규례들을 받게 됐습니다. 규례들을. 그래서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이제 그 절기를 일러주고 있는데 먼저 1년에 세 차례씩 들여지는 제사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개 절기를 크게 3대 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3대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세 번의 이 큰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그 14절에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현대인이 그리스인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절기를 살피면서 그리고 또 왜 결론부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신과 목적으로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갖고 동일하게 섬겨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절기의 본질은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데려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께 광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3, 4일쯤 떨어진 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상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고 곧 그것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본질은 뭐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하되 그냥 예배합니까?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번의 절기를 율법으로 정해주셨는데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 절기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신앙의 삶에 설명하는 데서 매우 결정적 의미를 거기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각 절기마다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공통점은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만은 하나의 반드시 어디서 지키라고 해요?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모여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도록 했는가? 그걸 이유는 신앙의 결속력의 강화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행위를 깨닫게 하며 매 절기마다 이렇게 1년에 세 번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 행위를 깨닫게 하고 또 일상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중심으로 성행했던 우상 숭배 악습을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 또는 무기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교절이라 하죠. 이 절기는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유월절 혹은 무교절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이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한 구속의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유월절을 기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음으로 또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무교병 먹는 무교절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을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뭘 기념하라? 구원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던 그 밤에 유리합니다. 그 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밤에 서서 급히 양고기로 식사를 하고 애굽에 나올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피가 발려진 집 그걸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건너갔고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의 장자와 짐승은 초태생에 다 그 밤에 죽은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고 해서 유월절을 영어로 표현은 패스 오버라고 불리게 됐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제일 먼저 온다는 것은 그들의 시작이 뭐에 근거한다는 얘기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구원사건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삶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할 때는 그들이 먼저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그 소망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늘 본전을 생각해야 돼. 우리의 본전이 뭐예요? 여러분의 본전이 뭐예요?
진노예요.
그래요.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영 형벌 받는 거 이것이 우리 본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삶입니다. 그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줌으로써 그들은 살아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인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 자기의 생애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억한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죽으신 그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월절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할 것이고 입의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환난도 견디고 남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본전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한없는 오해를 품고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보다 뭘 기억하라?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가는 이제 뭘 기억하냐? 성화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교훈은 바로 유월절은 그날 밤이에요. 한날이에요. 그 밤. 그러나 유월절에 이어지는 이 7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어야 되세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렇게 무교절이 유월절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7일간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월절 혹은 무교절 같이 그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 바로 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딱 한 번 예외됐고 이 누룩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한 번의 긍정적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천국에 비유할 때 누룩에 비유를 했죠.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 삽시 안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의 확장을 말씀하셨을 때 썼는데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전에 이미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어떻게 다 없애야 돼요.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고 죄와 죄성이 가지는 무서운 전염력으로 이 전염력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돼요? 누룩 없는 삶,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다음 성경구절 한번 넘겨보세요. 바울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 넘기세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않냐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서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8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8절에서 바울서가 말하는 명절이 바로 무교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7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월절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를 지키자 그러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방식대로 지키라 물론 아니죠. 그는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했는데 무엇이냐면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악하고 악에 찬 누룩 말고 누룩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무교병으로 지키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지켜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무기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무기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뭐예요? 삶의 성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이어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밤에 시작되는 것이고 그 밤에 이어서 7일 동안 끊김이 없죠. 7일 동안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누룩 없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온전함과 완전한 상징의 뜻으로 이제 온전하게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 것이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기억해요? 구원을 기념하고 무교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 거룩한 그런 구별된 삶의 성화의 삶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맥주절인데 이것은 맥주절 또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런 표현을 같이 씁니다. 자,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를 살피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이 초생종 첫 열매를 거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 또 맥주절 그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나서 50일째 된다고 해서 그 칠칠절 그리고 맥주절은 유월절 지나고 일곱 안식일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에게 칠칠절 또 오순절 그런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칠칠에 49죠. 그 다음에 50일째에 대한 오순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영어로 The Feast of the Harvest. 그러니까 추수를 기뻐하고 축제의 절기인 겁니다. 이것은 처음 보리이삭을 바친 이후로부터 50일이 돼서 추수가 완료되는 날인데 낯을 처음 댄 날에 50이 되는 날. 그러니까 원래 무교절에서는 이제 막 여물기 시작한 이 초기의 곡물, 첫 이삭을 드림으로써 성공적 수확을 기원하는 의식이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행해졌어요. 이제 보리 추수가 완료되어서 그 수확과 결실의 풍성함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래서 보리 이삭을 맞춘 첫 번째 절. 한국 캐나다에도 7월 첫 주가 맥주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마지막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데 이 맥주절은 특별히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요. 이 초실절에 대한 그런 의미가 레위기 29장 9절의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본문이 무교절에 행할 일로서 주어지는 명령이고 그 본문에서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라는 것이 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좀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비록 막 여물기 시작한 곡물의 첫 이삭이지만 이것을 첫 열매를 보고 초실절이라고 한다면 초실절은 무교절의 한 날과 겹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보리 이삭을 하는 그 무교절에 그 첫 얻었던 것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이것을 추수하게 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로 보자면은 이 맥주절이 초실절로 불리는 것이 또 합당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앞으로 수확하게 될 모든 이삭이 다 누구고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약의 성경에서도 첫 열매란 말은 독특하게 누구한테 사용됐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첫 열매처럼 모든 열매들도 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 속에 함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서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부르심이고 이 명령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맥주절 또 아까 말했죠 오순절 그죠? 이 마지막 추수가 되는 오순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맥주절이 신약 성경에는 바로 오순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 나가신 후 50이 지나서 오순절이 왔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게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었냐?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추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3천 5천 명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냐? 맥추절이 보리 추수절기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 추수가 놀랍게 시작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으신 것을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열매로 거두시길 시작했다. 그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 볼 때 우리 자신도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고 낯이 이삭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맥추절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 또 오순절 또 초실절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함을 기억하라 그 뜻이었어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공급함. 그래서 맥추절 의미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현실, 죄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현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맥추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열물기 시작한 첫 이삭을 드리던 때가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너무나 풍성하고 넘쳐서 전체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구원의 은혜를 지나 모든 삶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추장절 또 내년은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쓰죠. 자, 이 16절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곧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장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한 7개월이 지난 가을의 절기에 이 절기는 말씀 그대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기념하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농사를 다 수확하고 그 거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그래서 농업적으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신학적으로는 구원에 관련한 신학적인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불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40년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을 추억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광야에서 뭐 천막 치고 사는 것 그렇게 살지는 않죠. 하지만 그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40년 은혜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8일 동안은 집에 나와서 이 천막 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천막 치고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장절 또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감사와 기쁨을 갖고 11조로 표현하라. 그게 그 15절도 언급되어 있죠. 감사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지켜주셨듯이 자신도 산도 지켜줬던 것을 감사로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맥추절에도 감사했지만 추장절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서의 은혜와 감격을 훨씬 넘어서 은혜와 감격으로 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결코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예물을 준비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궁에서 뭐 하나님이 그거 꼭 필요해서 갖고 오라 그 얘기 아니고 그걸 통해서 분깃이 없는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먹고 또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절기의 공동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 뭐다?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인데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이 어디로 와서 또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감사하되 사실상 말로만 감사하지 말라 그 얘기인 겁니다. 매 절기 때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감사와 기쁨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언제다? 수장절인 것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추수를 마치고 그것을 저장해 놓았고 그것이 가장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같이 3대 절기를 다루고 있는 신명기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인데 그거 넘겨보세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순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스러운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고대 팔레스틴의 풍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 없이는 절대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친히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교절이 됐든 칠주절이 됐든 초막절이 됐든 그 세 개 절기 속에서 여호와께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뵐 때 빈손으로 여호와께 뵙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의 분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힘대로 드리라 할 때 그럼 어떻게 드린 것이 힘대로 드리는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헌금하고 하는 것이 힘대로 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조금 부담이다. 부담에 느끼는 액수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씀씀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홈리스에게 이렇게 적선할 때는 부담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네. 아, 이거 좀 부담되는데.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한테 어떤 보조를 할 때는 또 부담되게 하죠.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7절 속에서는 마게도니아의 성도가 어떻게 헌금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헌금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절기 속에서 또는 매번 예배 속에서 헌금하고 드리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9장 5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는 어떻게 하냐? 미리 준비해뒀다가 그것이 준비돼서 주일날 헌금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실제와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이겁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신약교회.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적게 심으면 적게 했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매주 예배하는데도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절에 감사를 표하는데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최선의 의미, 최선의 것에 공급받고 있고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그죠? 독생자로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받고 또 우리는 차선을 하나님께 그럼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첫 열매는 단순히 처음 익은 첫 열매뿐 아니라 최선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매의 최고로 좋은 곡식을 말하는 거고 최고의 상품을 가진 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첫 익은 곡식의 단으로 자기 밭에서 가장 잘 익은 것,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난 것, 아주 튼실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말라기 선자가 보여준 말라기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까 이미 말씀했죠. 고대에는 왕 앞에 나갈 때는 뭘 준비한다?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했듯이. 근데 이 총독 앞에 나갈 때도 그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려요? 그렇게 눈먼 것, 또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갖다 주면 받겠냐는 얘기예요. 기뻐하겠냐는 얘기입니다. 형 편없는 것 가져왔어. 형들에게 갖다 주고 받지 않는 것.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껏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형편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이유를 대고 순정하지 못하는데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 대려면 그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드리지 못했다면 어때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놓고. 아멘. 넘치는 감사를 못했다고 해요. 다음에 그렇게 넘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집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내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무엇보다도 유익이고 교회의 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1년에 단 3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요? 매 순간 매번 매주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주일의 예배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기억해요? 구원을 기억하고 성화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렇죠? 또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인 것처럼 모두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그림자였다면 이제 이 실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움에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온전히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의미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21세기 살아가고 신약교에 살아가는 이 절기를 준 이유가 뭐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동행하는 법을 늘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의미에서 그것을 기억하길 원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생일이 돌아오죠. 생일이 돌아오면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쓰고 케이크를 사고 그래서 같이 한자리에 만들어서 웃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고 또 섬김을 생각합니다. 절기가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정하신 행동을 통해서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절기에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다른 기념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신약에서도 이런 기념일과 절기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받은 구원과 날 위에 대신하신 대속의 사건을 통한 고난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래서 기념하는 그런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됐던 그 부활절 다 동일하게 하는가의 연합 속에서의 동행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오는 그런 법을 가르쳤다면 일곱 가지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와 절기를 지켰을 때 요지없이 그들의 삶은 형통했고 승리했고 번성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오늘 썬데이스쿨에서 우리 한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 15절에서 그 뒷절 말씀은 얼마나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복과 저주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냐고 언약 백성을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멸망길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시는 윤택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드신 절기와 또 그의 기념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잘 깨우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사 생활과 이 감사 생활이고 이 절기의 목적임을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절기의 정신과 목적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절기를 감사하고 또 구별시킨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또 그 광야 생활에서 인도와 보호와 또 함께 해주시는 기억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씨뿌린 것을 자라 열매 맺게 거둔 것을 감사하고 또 등의 대가를 주어서 그것이 권실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하고 인생 종말의 마지막 수술 때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감사가 이 설절기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인간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인간관계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가정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도 감사는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더욱 친밀하고 또 인간관계에 성숙해집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주신 것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뭐예요? 내게 준 거에 대해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누군가 내게 관심을 줬으면 관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공급받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요. 독생자를 주신 것을 받고서 영생을 얻은 선물을 받고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마땅한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새 절기를 통해서 그 받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 도우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 감사인 것이죠. 감사. 그래서 감사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질을 높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질도 신앙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연약한 지푸라기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밤딧불을 보고 감사한 자는 촛불을 주고 촛불을 보고 감사한 자는 햇빛을 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해 주십니다. 그런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적어서 그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을 볼 때 이것은 영적 불감증인 것입니다. 많이 받았음에도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불감증이다. 또한 감사 받았으니까 마땅히 감사했다 이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하죠. 또한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고 장래 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복된 자인 것이죠. 우리는 작은 감사거리라도 큰 감사의 조건이 되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가서 사람까지도 감동시킵니다. 영국 교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감사 고백하고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곳이 천국이죠. 시편 96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 앞에 설지어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인간의 본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표현하는 감사라면 다시 복을 내게 주는 통로이고 또 감사는 축복을 채우는 그릇이고 그 감사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고 또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는 지금 2025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떠오르고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 그 감사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공교롭게 지난주가 캐나다 보니까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을 기억하면서 한번 감사를 되돌아보고 그 감사하면서 좀 삶을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를 한번 매듭을 적으길 바랍니다. 어떻게? 일단은 감사는 뭐가 드려야 돼? 마음을 먼저 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네.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을 드린 것이고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은 형식이고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드린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상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께 드려진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라.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라.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시편에는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말로 아니라 또 행동으로 이뤄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가 감사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감사는 땅속에 깊이 묻힌 보배 같아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발견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하나님 내게 주는 일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돌아볼 때 힘들었던 순간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3대 절기를 배우면서 더욱더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